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구원, 하나님 나라를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맡길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신 복음의 내용들,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알리고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는 열두 제자를 보낼 때, 70인 전도단을 보낼 때 준비 없이 아무것도 여벌을 갖고 가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것은 주께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를 맡아 그 나라를 그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조건이 27절에 보다시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약속하신 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는데 맡기는 단 하나의 조건은 너희가 내 시험 중에 항상 함께 있어 내가 어떤 시험 중에 있었는지 보았으므로 그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을 힘으로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로 강요하고 장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린 누구보다 잘 아는 기독교 신앙인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복음의 증거자로 살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내용이요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속에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요약보다 더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요약보다 더 큰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요약이 어느 것 하나를 사실 살짝 외면한 느낌이 드는 표현입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힘을 다하여 보답하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 가지는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그의 삶에 있어서 복음과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신앙적 고백이면서 동시에 명분입니다. 제가 명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더 깊은 항복보다 약간의 강제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더 깊은 항복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너희가 준비해라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속깊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속깊은 신앙 고백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라는 아주 더 깊은 질문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셨고 선한 일을 하셨고 은혜를 베풀었으니 갚자 보다 이제 신랄하게 질문을 하자면, 아니 아무나 나에게 잘하면 나도 꼭 잘해야 되는가 라는 더 깊은 질문을 하자 이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무조건 나도 잘해줘야 되느냐 라는 것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현실을 답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까 요약은 명분이 강하다 그랬죠. 강제성이 너무 강한 표현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항복을 사실은 성경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놓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감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욥기를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욥기인데 내용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깊으냐 하면 이제 거기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근데 하루는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 하나님과 여러 모시는 천군 천사가 함께 있는데 사탄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넌 뭘 하다가 오느냐? 그래서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나도 바쁩니다. 그렇죠. 넌 뭐, 사탄이란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일에 반대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지 못함을 시비 걸기 위하여 고속거리를 찾아다니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 그래 여기저기 두루 다녔으면 욥도 받겠구나. 욥은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그러자 사탄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잘하죠. 잘해주지 않는데도 잘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럼 우리 욥이 잘해주지 않아도 잘하나 안 하나 한번 내기를 해볼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탄이 건 도전에 하나님이 응하셨죠. 잘해주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어려워지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이 다 죽고 본인은 병이 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장 깊은 데서부터 이제 회의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욥에게 줬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큰 숙제거리가 되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래서 보상 없는 순수한 신앙이 가능한가? 라는 격조 높은 신앙에 관한 싸움이다 라고 욥기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이상적인 신앙을 가질 만큼 순수하고 개념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피와 살과 눈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건 조금 빗나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사단의 도전에 응하신 것은 인간이란 이해관계보다 더 큰 것으로야 항복하는 존재다 라고 맞받아치신 사건이 됩니다. 과연 그러한가를 욥기 7장에 돌아가 보시면 구약 성경 767페이지에 욥기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나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당연한 욥의 이제 불만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혹 잘못했다 한들 그거 갖고 뭐 그렇게 속상해 하십니까? 뭐 굳이 와서 화를 내십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냥 넘어가시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걸림돌이 됩니까? 그렇게 보기 싫으시다면 제가 콱 죽어드릴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엔 뭐가 있냐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큰 존재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로 반어법적으로 쑥 튀어나온 겁니다.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욥에게 매달려 계시는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사탄 보고 네 이놈 그러면 끝날 일을 욥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 그럼 욥에게서 보상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에 하나님의 명예를 건단 말인가? 이게 욥의 주제입니다. 그 욥이 고단하게 됐죠. 욥은 스스로 그의 불평에서 나타나듯이 내 죄 안 짓고 하나님 눈에 거스르지 않고 살면 다 됐지. 나에게 뭘 더 원하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 얘기의 뒤에는 나는 너에게 더 원한다 그거죠. 아니 해주지 않은 걸 뭘 원하세요? 해주지 않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보상의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더 깊은 걸 너에게 요구하고 나도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죄 안 지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보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대접하고 더 크게 대접받고 싶은 하나님이다. 이게 욥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결론을 보면 친구들이 와서 옳고 그른 문제, 신앙의 진실 문제 모두 다 따져서 욥을 항복시키지 못하고 최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 욥이 하고 싶은 질문에 답을 안 합니다.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아니라 욥을 데리고 창조 세계를 같이 돌아봅니다. 내 우박 창고를 보아라. 세상의 기초를 보아라. 악어가 식사할 때 왜 우는지 보아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이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너는 저 피조물들과 다르다. 내가 저들을 만들어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베풀어 다스리는 그 자리의 동반자로 너는 내가 만든 자다. 그게 마지막 답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의 동반성의 부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의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아버지의 구원에 관한 전권을 그에게 위임하여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를 육신으로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시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전혀 그 과정을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맡기시는 방법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힘으로 권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들이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보낸 아버지가 누군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모든 반응에 피해를 보는 방법을 감수하여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하면서 확인했듯이 예수는 자살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는 오셔서 음모와 비난과 그리고 배신과 정죄와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전권을 성자께 넘겨드렸지만 동시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도 아버지의 뜻, 이 배신과 비난과 억울함을 감수하는 길을 성자께서 동일한 인간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감수하도록 맡겨보낸 겁니다. 예수께서 이걸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아버지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그래서 가능하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자 아버지께서 지금도 내가 구하면 열두 영도 더 되는 영이라는 것은 병영할 때 쓰는 그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로마 시대의 군제의 한 영은 일영은 3,000명의 군인입니다.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헌신하고 순종하시는 길을 걸으시며 그가 그렇게 걷는 길에 환경과 조건을 구성하는 건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어느 만큼 순종하며 어느 만큼 반대하며 어느 만큼 왜곡하며 어느 만큼 치사하게 구는지를 감수하여 그 길을 가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힘을 갖고 나가지 않으며 환영을 받지 않는 곳에 보내진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을 가고 오셔야 했듯이 우리는 신자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산다고 해서 그 보상이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의 말이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은 헌신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요약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무한한 은혜를 베푸사 나를 구원하였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고 은혜 보답하자. 속에는 뭐가 슬쩍 약화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줘야 한다가 우리도 모르게 붙어 들어가더라 말입니다. 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잘했지 뭘 더 바래십니까? 내까지 깨 뭐라고? 하나님의 사단의 시험의 반응, 그 도전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다. 나는 그들을 그런 용도로 짓지 않았다. 그들을 나의 동반자로 불렀다.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반자로 불러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하여 바치기로 한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방식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배신과 반역에 자신을 내어 맡긴 것처럼 언제나 그러한 죄악된 세상의 배신과 반역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 맡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요 그 일에 동반자인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리인 줄 아는 복음의 이해와 감격이 없으면 신앙 현실에 대한 답이 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현실이 이런가? 내가 얼마나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렇게 되더라 말이죠. 자기를 자기가 격려하여 은혜를 이만큼 받았는데 이따구로 살면 안 되지,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땐 막막하더라는 말입니다. 나만 그런 겁니까? 우리가 막연히 가지는 기대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하나의 끈밖에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한테 잘할 테니 하나님도 나한테 잘하십시오. 그 외에는 서로 더 이상 건드리지 맙시다. 예? 하나님이 그리 못한다 그렇게 한 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너희를 악어 하마 옆에 누구 이렇게는 난 못 앉혀놓겠다. 너는 내 동반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 되어 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인생이 왜 고달프냐? 라고 생각이 들거든. 욥이 내까지 게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나를 관욕을 삼으시고 나를 고민하게 하십니까? 그냥 내비두십시오. 우리 늘 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사생결단을 합시다. 이번 일주일에 금식할 테니까 제 말을 들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이건 바로 아까 한 욥의 욥기 7장 얘기예요. 42장 가야 끝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밤낮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신자된 인생이 요거냐라고 얘기하는 요거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량만큼 인간의 영광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구원이 왜 성자 하나님이 와서 죽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억울함과 고통스러움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영광된 대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으로 부르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죠, 자기가 전부입니다. 이기적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틀 속에 내가 하나 있는지를 그땐 모릅니다. 각자가 자기로부터 밖을 내다봅니다. 내가 있고 친구가 있고 부모가 있고 사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시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것이 역순이 됩니다. 나라가 있고 사회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걱정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이 많아진 건 생각이 깊어지고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은 일에 책임을 가지게 되고 그 책임을 실제로 할 수는 없고 속상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원숙해졌다고 합니다. 세상 지혜와 경륜에서도 말이죠. 신앙에 있어서 원숙한 자리로 간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와 신자된 인생을 드디어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 속에서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이 위대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게 되되 명분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감격과 자랑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걷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을 버텨내는 최고의 답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답은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같이 가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일에 걱정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고백에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요 인생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이 흑암의 세력 속에 뛰어들어가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 잡고 싸워야 합니다. 이 순종과 헌신과 인내 싸움을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